이것은 그가 율법을 말하는 모든 것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성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자신의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그가 마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아니라거나 또는 얕은 생각을 가졌다거나 혹은 그에게는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만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바울이 말하려는 율법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과 같은 경우에는 법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드러내신 모든 넓은 범위를 포함하며 즉 교훈의 말씀과 경계의 말씀, 가르침과 위로의 말씀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동열들을 9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동열들은 제가 2주 전에 간략하게 언급한 8개의 단어들을 포함하며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길등으로 번역된 몇 가지 단어들을 말합니다. 비록 이 용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면성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동의어들의 히브리어 단어들의 기본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두드러지도록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용어의 사용은 시편 기자가 말하려는 주제인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 보려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에 쓰여진 날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지만 이 시편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기에 쓰여졌음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많은 시련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던 지난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던 까닭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무렵에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예배의 수단으로 강력하게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시편 19편은 사실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적용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을 때 터져나오는 정직한 표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시편은 성경 공부를 하라는 권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을 가슴에 담고 있는 시편 기자의 믿음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실생활 속에서 만날 때 일어나는 사려 깊은 진실한 외침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이라는 책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숙한 신자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본문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 공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말을 불분명하게 더듬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힌트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 시편에서 성경과 동요로 사용된 용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개념을 전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된 9개 이상의 단어들을 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8개의 히브리 단어에는 단어는 규칙적으로 등장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께 총 9가지의 단어들을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8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인 다바르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것은 24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모든 단어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신 말씀을 뜻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단어 이무라는 19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언약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명령 또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단어는 말하다 라는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때로는 약속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 호크는 21번 사용된 단어로서 법령, 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율입니다. 이것은 율례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이 단어는 돌에 새기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속성과 영속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인 미시파스로 23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심판 또는 규칙, 판결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뿌리를 둔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인간사에 대해서 모든 지혜로운 재판관의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토라이며 25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처음 다섯 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책들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율법, 가르침, 계시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며 모세오경 혹은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어떤 지적인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닌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어 미츠바는 명령을 의미하며 22번 사용되었습니다.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거나 명하는 것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말해진 것의 직접적인 권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명령을 하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는 교훈을 나타내는 단어 피크로이며 22번 사용되었습니다.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싶을 때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지침, 지시 등으로 시편 119편에서 번역될 수 이것은 지침, 지시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독한다는 의미의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부적인 것까지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주신 특정한 지침을 가리킵니다. 여덟 번째 단어는 증거라는 단어로 에다이며 23번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가리킵니다. 증거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그분의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드신 언약 또는 약속에 대해 정직하시다는 뜻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단어는 증인이 되다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거로서 성경의 신뢰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경고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 3절에서 20편에서 하나님의 길로 7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길은 사람의 길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특징적인 행동 방식을 가리킵니다. 성실하신, 의, 이름, 또 때때로 20편에서 말씀의 동의어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들의 총체적 효과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고 인도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표현들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76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주의 계명 시편 119편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아멘.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8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셋째, 119편에서는 어떠한 것을 이것과 비슷한 다른 것과 비교해주는 7개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모든 재물만큼이나 하나님의 증거를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보물 위에 있는 보물입니다. 이러한 참된 부유함에 대한 묵상 자체가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문보다 좋으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귀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9편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구약에서 가죽 부대는 병과 같은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가죽 부대는 보관을 위해 집안의 석가래 근처에 걸어두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것은 아마도 연기로 인해 오가라들고 갈색으로 변색되었을 것입니다. 비교의 관점이 시편 기자의 쇠약해진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 비교의 요점은 표현되지 않는 채 남겨졌을 것입니다. 이 구절의 후반부와의 대조는 이 가죽 부대가 잊혀진 대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암시하였는데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편 기자는 그가 지켜야 할 주님의 뜻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9절 말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친구들을 사랑하리이다. 아멘. 귀금속 재련소에서 순수한 금속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듯이 하나님은 순결한 성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영광로에서 찌꺼기로는 철하고 개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함으로 시편 저자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7편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법의 가치를 알면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법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금과 순금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합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말씀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전투에서 전리품을 목으로 얻은 만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전리품을 발견하고 말씀을 기뻐합니다. 시편 119편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연약하고 때때로 길 잃은 양 같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규와 비교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의 사랑의 가슴속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의 표현들입니다. 본문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경우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한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삶의 상황에서 갈망하였습니다. 이때는 바로 그가 책망과 멸시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고관들도 23절에서 시편 기자를 비방하였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그때는 그가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25절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5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53절 말씀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67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 말씀들은 매우 분명하게 이 시편 기자가 억압당하고 있었던 시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억압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한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9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내가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니이다. 아멘. 이때는 그가 그 자신의 실패를 겪었을 때일 것입니다.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였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주시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때는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가뭄을 겪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생각했어야 했지만 그는 자신에 대하여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가 잘못된 것에 집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37절에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탕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가진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지니고 살아야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부패의 잔재는 은혜로운 영혼에게 매우 심각한 부담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시편 119편 11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마음의 문제나 외적인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적으로는 다툼이 그리고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산재하여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습니다. 현대 영어에서 빠르게 하다라는 의미의 퀵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들도 이 단어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SV에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하였고 NASB에서는 저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또 NIV에서는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생시켜 달라고 11번 강구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둔하고 영적인 삶이 거의 죽을 때에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소생시켜 달라고 강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가뭄을 인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영적 파탄도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을 살립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리고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또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입니다. 119편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다. 아멘.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71절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과 그분 말씀으로 되돌리기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을 구별합니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서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러지는 의인과 또 불의한 자들은 그래 그 구분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과 교제를 굳게 합니다.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셔서 그리하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8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느니라.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 중에나 삶 속에 희망이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또 9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100절 말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경건한 지혜는 교육이나 지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 관하여서는 지적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101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며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진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셔서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합니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무시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영적으로 지혜롭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느 길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리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자들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어느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배우는 것을 스폰지같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십시오. 본문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성품과 일치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도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갈망을 공부하였기에 우리는 이제 그의 갈망이 성취해 가는 것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그는 배우기 원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시편 119편에 9번 나옵니다.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항상 율례와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율례는 규정된 작업 또는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례는 우리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여 줍니다. 이 율례는 하나님의 것이며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규정된 율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고서 하나님과 그분의 생각을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신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저를 놀라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해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이해는 우리를 더 현명하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나으며 아멘.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안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말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19편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그냥 한 편 피고 그곳에서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보심으로써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는 그 이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또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니이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 배워야 하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나이든 여성은 교회에서 젊은 여성들을 가르칩니다. 목회자들은 회중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은 새로운 회신자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존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성화되지 않는 마음, 생각,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을 때 죄 많고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과 결론을 낳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굳건한 영적 요새는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18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두 층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영적인 눈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의 법을 따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이나 세상의 법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법을 안다면 그의 눈은 하나님의 의해 열려져야만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듣더라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보다와 인지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보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어인 인지하다는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같은 교훈을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1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뿌려진 자의 비유는 네 가지 다른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한 깨닫다라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가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하였습니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20절 말씀,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이해 없음을,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위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연약한 말씀에 그 이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그 이해 성령께서 주시는 이해함이 없이는 그들의 영적인 생활은 또 아주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NASB 버전에서는 버전 성경에서는 항상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상하였다. 또 ESB 버전에서는 주님의 율례들을 사모하였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또 NIV에서는 항상 주의 법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상하였나이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지치셨습니까? 지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40절 말씀,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으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오래전에 저희 가족들은 집안 사정이 그리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물을 기르기 위해 멀리 언덕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물을 길러 오가는 길은 너무 무겁고 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의 그 갈증과 물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증이 있습니까? 그러한 갈증을 풀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둘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4절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138절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5절 말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8절 말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14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증거이며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연구하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뢰한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나으리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고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